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1941년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2,400명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진주만 추모관에서 이뤄집니다. 아베 총리는 이곳을 방문하는 최초의 일본 총리지만 그의 보좌진들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유발한 공격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하와이에 도착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등 군인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에 헌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 해군 잠수함과 일본 어선 간 충돌로 사망한 9명의 넋을 기리는 에히메 마루 추모관도 방문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7일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9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나고시 해노코에서 이날 공사가 재개됐고 약 200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지역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해 같은 현 내 후텐마 비행장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군 기지가 현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해노코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 벌어진 소송전에서 정부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일 오나가 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백악관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토마스 보설트를 지명했습니다. 보설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인슈우 측은 보설트 국토안보 보좌관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과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설트 보좌관은 테러 문제를 담당하고 플린 보좌관은 국제안보에 집중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설트 보좌관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에서 25일 75살 남성이 H7N9형 조류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홍콩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홍콩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 감염자입니다. 이 남성은 이달 초 중국 광둥성 둥관시를 방문하던 당시 가슴 통증을 느껴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홍콩으로 복귀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홍콩 방역당국은 그와 접촉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며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등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H5N6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돼 닭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겨울 7명이 H7N9형 조류독감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미국의 국방예산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국방예산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을 약화시켜 그의 임기 초반 반러시아 정책을 강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한 6,187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러시아와의 핵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자 미국이 전략 지역에서 독자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 국가들의 경제와 국방 분야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6일 소련 해체 25주년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옛 소련 국가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1991년 당시 소련 붕괴는 재난이었다며 옛 소련의 새로운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포괄적 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도 비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에게 기업의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각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년까지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한국 외교안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의 어린이와 산모 지원을 위해 추가 자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3m까지 일고 그 밖의 지역은 1.5m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난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서울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태종 공사는 김정은 정권이 내년까지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 정권이 내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27일 서울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족을 핵 참화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해 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역대 정권에서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며 김정일 시대 땐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쓰고 핵 개발을 은밀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한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전문가들이 압박과 제재의 강경 모드를 주장하거나 압박의 효과가 별로 없는 만큼 인센티브 등 대화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그 어떤 조건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지만 경제는 세계와 주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년을 핵 개발 완료 시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미국에선 대선 이후 정권 인수가 진행되는 내년 말까지를 적기로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이 같은 정치 일정 때문에 내년엔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물리적, 군사적 조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으로선 서둘러 핵 개발을 완성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새 행정부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동결, 대제재 해제, 한미 합동 군사 해제와 같은 이러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이대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태 전 공사는 또 올해 두 차례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돼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올 초 평양 려명거리 공사에 나서면서 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 제재가 물거품임을 보여주라고 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판단할 때 경제적인 숫자만 보는 건 문제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대북 제재가 김정은 경제정책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아가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가 제재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 대북제재 효과는 심화되고 주민들이 상당한 동요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박에 대해서도 북한 외교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외교관에게 북한의 핵 개발 배경 등에 대해 물어보는 이들이 있지만 인권 문제만큼은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가 없다며 인권 문제는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이 수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의 이름이 결의안에 담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이 ICC를 모르지만 김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면 김 위원장이 범죄자이고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 전 공사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1997년 기자회견 이후 20년 만에 고위급 탈북민의 공개적인 언론 접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모의실험한 결과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통제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어제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 본토의 전력망에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한국의 사이버 감시 정찰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4%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사이버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역비대칭성 사이버 전력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에 북한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바탕으로 한 핵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7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지금까지 내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개선에 강경 노선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강경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새 행정부는 우선 경제 제재를 통한 기존의 접근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대북 제재의 틈을 보완하는 강경한 조치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교수의 전망입니다.
아마도 대북 정책은 강하게 갈 것이다. 대북 제재의 빈틈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그러한 제재 조치도 충분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의 가능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인 성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달린 문제라는 김현욱 교수의 전망입니다.
대만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러 관계를 리셋하는 그러한 정책과 유사한, 즉 북중 관계를 소원시키는 전략과 함께 북한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이와 함께 내년 북한 내부 정세는 노동당 중심으로 형성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 지배체제가 북한 내 전 기관과 사회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4월 11일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과 7월 17일 원수 칭호 수여 5주년 기념일 등을 계기로 삼을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건설을 치적으로 칭송하고 핵개발에 박차를 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또 내년에 북한은 사상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상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특히 해외에 상주하는 외교관이나 무역 업무 관련 우수 인력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만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확장 억지 전략 등 세부 사안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부터 공세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관계 또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있는데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5차례로 나눠 되돌아보는 연말 기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다양한 대북 제재와 그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앙골라의 이스마엘 마르틴스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1월 6일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두 번의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2016년은 유엔 안보리에게도 바쁜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그 첫 단추였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 2270호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과 북한 선박 31척의 자산 동결,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고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외교관 의무 추방과 제재 대상 단체의 해외 사무소 폐쇄 등이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에 채택됐던 4개의 대북 제재 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들이 여럿 포함돼 북한에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This resolution represents a seismic shift in the way the council approaches DPRK proliferation concerns.
당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의 핵 확산 우려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접근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특정 무역 분야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270호 채택과 맞물려 국제사회 압박 기조 역시 강화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270호 채택 90일을 전후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조치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우호국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벨라루스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금융활동이 확인돼 관련 계좌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들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고 아프리카 나라인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으며 한때 북한과 무기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은 국방부를 통해 2270호 위반을 감시하는 팀을 구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2270호는 강력한 내용에 각국의 협조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대북 압박에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BOA에 북한이 핵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과거 결의 때보다 2270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호응도 역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에 큰 열세를 쥐고 있는 중국이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이 제재 채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의문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생 목적일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민생 목적 예외 규정이 만들어낸 2270호의 허점으로 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안보리 안팎에선 새로운 제재 결의에는 이런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 제재 결의안 초안 작성을 맡은 미국이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결국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 대신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북한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의 38% 수준입니다. 이처럼 2321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 2270호의 구멍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실제로 석탄 수출 상한선 외에도 기존 제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습니다. 박준일 주 이집트 북한 대사가 제재 명단에 오르고 북한이 해외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된 점도 2321호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핵실험 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도 늘 발빠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총 22발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보리는 이 문제 등을 포함해 10번의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has met 10 times this year only. This is unprecedented.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10 times for one singl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북한 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로 10차례나 만난 건 유례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지도부의 행동 변화와 비핵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라는 일치된 목소리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의 움직임과 함께 독자 제재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대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혹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려항공과 16대의 항공기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미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토대로 중국의 홍샹그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를 중국 사법당국에 알린 뒤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추후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 밖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역시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대북 압박 기조에 동참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지난 5월 자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와 북한 국적자 18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2016년 북한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과연 평양의 계산법을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2016년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세 번째 순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공식 시장인 종합시장 20개가 새로 생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커티스 멜빈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KDI 북한경제 리뷰 12월호에 실린 위성 이미지가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 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글에서 구글 어스 등 유료와 무료 위성 이미지를 수집해 북한 경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24곳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북한의 위성 이미지를 통해 직접 관측이 제한돼 있는 지역들을 관찰해보면 북한이 발표한 사업계획의 완료 여부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함경북도 수해 지역 어린이와 산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함경북도 수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수해 복구 보고서에서 지난 8월 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4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깨끗한 물이나 식량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천여 명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6천여 명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품을 지원했으며 9만 천여 명에게 물 정화 알약, 겨울옷 3만 벌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홍수로 집과 살림살이 등 모든 것을 잃었다는 최은심 씨는 4살 된 아들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아팠지만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 민송주군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알았지만 진료소에서 제공해준 플럼피너트 영양식과 필수 영양소를 5주 동안 꾸준히 섭취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피너트는 땅콩과 설탕, 분유, 비타민과 무기질을 섞어 만든 영양식으로 조리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임산부 1만 천여 명을 위해 북한 당국과 함께 임시 진료소를 설립하고 출산 전 관리에서부터 출산, 면역관리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수재민들의 삶이 정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과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실도 최근 발표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상황 보고서에서 급성 만성 영양 부족을 겪는 5세 미만 어린이 수가 여전히 많고 임산부와 수유모의 영양 상태도 나쁘다며 보건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모들의 얼굴이 매우 창백하고 아파 보였다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새로 지은 의료시설에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를 위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현지 의료인들의 이해도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예방접종 백신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내년에도 북한 6개 수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필수 의약품과 급성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충분한 식량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치료용 음식, 미량 영양소 등이 지원돼야 하며 현지 의료진에게 영양실조 관리를 위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지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최근 발표한 2016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6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2015년 현재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7,0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500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33% 감소한 규모입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환자는 1만 4천 명으로 2012년에 비해 34% 감소했습니다. 이어 2014년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는 전년도에 비해 27% 감소했으며 2015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33%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기준으로 300만여 명의 북한 주민이 인구 1,000명당 최고 1명 이상의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말라리아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900만여 명은 말라리아 저위험군, 1,200만여 명은 말라리아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말라리아가 없어졌다가 1998년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확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1년 11만 5천여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뒤 2007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실험실과 임상 서비스 활동, 보고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 역학적 상황, 환자 관리 시스템 상태를 기준으로 국가별 말라리아 관리 단계를 통제 단계, 퇴치 전 단계, 퇴치 재유입 방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세계기금의 지원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기금은 BOA에 2016년 북한에 미화 370만 달러를 투입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까지 미화 8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세계기금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지원한 살충처리 모기장 수는 220만 개에 이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북한 가정 99%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모기장을 지원하고 살충제를 뿌렸다고 세계기금은 덧붙였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북한과 한국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드러내는 증언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찾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NK지식연대 김은광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광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 최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방문하셨는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방문 목적은요. 일단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북한 인권 탄압과 유린의 주범인 김정은을 ICC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제소를 위해서 일단 증언 자료를 이번 ICC 소추관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해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가해자는요. 여기 온 탈북자들 중에서 재북 당시에 김정은이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인민보안성 그리고 국가보위성 그리고 주황당과 여러 검열대들, 규찰대 여기에 직접 이제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이런 뭔가 침해를 했던 가해자들인데요.
네.
그 가해자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을 이제 다시 또 상기해야 되고
네.
그와 관련된 어떤 가해자가 또 다른 어떤 법리적 문제에 이제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근심들이 있었죠.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책임자를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이제 다루도록 제소하도록 이렇게 안보리에 이제 공고도 하는 등
네.
국제사회의 굉장한 이제 그 ICC 김정은을 보내기 위한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많이 가책도 받고 힘도 받고 그래서 10명의 이런 가해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증언을 가지고 이번 ICC를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는 것인데 그런 증언을 전달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 처벌을 위한 ICC 입장에는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ICC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내지는 반인도 범죄를 소추해서 당사자를 이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그 사건을 해부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ICC에는 검사들, 소추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을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회원국들이 어떤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죠.
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저희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추관들에다가 이제 검사들에게다가 저희가 가해한 사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인 경우는 피해받은 사실을 더 많이 사실을 전달해서 그들이 그 북한 실상이 참담한가 그리고 가혹 정도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건으로 제소하기를 즉 소추하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행동이 일환이었습니다.
네.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노력들 이렇게 축적되고 많은 자료들이 제보된다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저희 앞서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NK워치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탈북민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이제 그 얼마 전에 ICC를 찾아서 피해자들이 진상된 사실들에 대해서 제보를 했고요.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가져간 그 가해자들의 그런 제보도 이번엔 10명이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내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결국은 김정은의 ICC 기소는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증언을 한 분들은 매우 힘든 결단을 내리신 건데요. 이분들의 네. 증언 중에 약간만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한 분은 중앙당의 핵심 부서인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 간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사람을 뭐 죽이고 살리고 뭐 이렇게 고문 가해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간부들 속에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의심을,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 당에 동상이몽한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네.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런 뭐 비판 그런 실에다가 놓고 정말 가진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극단하게 뭔가 진상을 말하지 않을 때는 안전은 인민보안원들을 불러가지고 무차별적인 고문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억울하게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정말 살아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그 지옥에 이제 갔던 그런 사실들 아주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밝혔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인민보안성에 있었습니다. 이 철도 그런 보안원이었는데 철도에서 열차를 타고 가는 관객들을 살피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살핀 내용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유언비어를 하지 않느냐, 또 제도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냐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여행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단속하는 보안원 즉 경찰입니다.
네.
이 사람 자기 손으로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적발해서 눈물이 이제 글썽하게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자기가 직접 그 충성한 줄 알았대요. 그게 북한 제도를 지키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가족을 지키는 일로 오인했대요. 마구 때리고 원수를 보듯이 이제 그 구박하고 했던 그 진상들을 소상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이 ICC 제소를 위한 활동 계획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 북한 인권 활동을 이제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김정은을 ICC 법정에 정말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국제사회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범위하고 조직적이고 포악스러운 그런 인권 유린 내지는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들을 이제 끊임없이 최근의 사실들을 이제 발굴해서 이걸 ICC와 그리고 국제 또 사법재판소가 있거든요. ICJ라든지
네.
그리고 UN에는 UN 인권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UN 총회도 있고요. 이런 국제적인 책임 있는 조직, 정부, 그런 비정부기구들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들이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와 그런 성원을 보내도록 국제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또 이런 탈북민들이 좀 이런 가해 사실을 이제 밝히기 좀 두려워하고 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조이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나서야 저 북에 있는 불쌍한 우리 북한 형제들을 하루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설득을 통해서 내년 2017년에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이고 강범위한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김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NK지식연대 김은광 대표였습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러시아 요리사 출신의 50대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50대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 러시아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자로 살던 김 씨는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던 날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남한 대중가요를 들은 정치범으로 잡혀 북한에 돌아가면 부모 앞에서 총살당할 거란 두려움에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데이비드 김 씨. 천년만년 살 것 같았던 김일성은 죽고 자기는 살았다며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 김 씨는 같은 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는 김 씨에게 남산타워 호텔 요리사 직업을 알선했는데요. 귀순 가수 김용 씨가 개업한 모란각을 도와주며 돈도 벌었고 북한 출신 요리사로 한국 TV 방송에 출연해 식품 대기업 기술이사로도 영입돼 성공을 거뒀습니다. 2001년엔 북한에 계신 어머니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탈북자를 보는 한국 내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북한 사람은 더 이상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김 씨의 한국 정착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애가 크면 어떻게 될까? 엄마는 중국 사람이라서 떼놈이라고 놀리지. 애비는 탈북자, 북한 거지라고 또 이렇게 옛날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김 씨는 2003년 옷짐만 달랑 싸들고 가족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세 살 때 될 것 같으니까 얘는. 그 와이프는 무슨 뭐 대중 사람이니까 뭐 자기도 아무 친척도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자고 오는 거고.
김 씨가 미국을 처음 밟았던 곳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보따리만 들고 갔어요.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그냥 한인타운 쪽 들어가 보니까 충청도 제천 단양 이런 데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한심하대요. 한인타운 들어오니까. 한국은 워낙 번쩍번쩍하잖아요. 이거 아주 촌스럽게 짝이 없고 더럽고 이게 막.
김 씨 가족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하숙방에 기거하며 살림살이도 마땅하지 않아 남이 쓰던 것을 주워다 아쉬운 대로 쓰고 살았습니다.
야, 거기 가면 한국은 냉장고, TV 다 세워도 버리잖아요. 바깥에 가면 그것도 다 딱지 붙여서 이렇게 좀 모델만 지나면 다 버리잖아요. 가서 우리도 그 버려진 냉장고, 침대 이런 거 다 어디다 쓰면 되겠다고 하는데 버리기는 여기 모두 버그는 마트라서 다 꺼지고 그것도 다 집어가더라고요. 멕시칸에서는 버리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야? 처음 와가지고 하숙집 살다가
세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김씨 가족. 무작정 미국에 왔지만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고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식당 다니고 나는 뭐 택시하고 이렇게 살았죠. 살다가
김씨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40여 분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안보 강사로 일했던 김 씨는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DLI라고 몬트리올 국방국어 외국어 대학 있잖아요. 군인들 외국말을 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평양말이 배워줄 사람 필요하다고 한국어과도 엄청 크게 있는데 평양말. 평양말 그것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도 만들고 뭐 너국 강연 자료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했었죠. 그 파타임 인스트럭터 뭐 그거 해가지고 하다가
미 국방부 산하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에서 평양말을 가르치기도 했던 김 씨. 그러던 중 요리사 출신 김 씨에게 식당을 운영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마켓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망해가지고 그걸 좀 살려달래요. 거기 가서 온관이라고 상표 붙여가지고 식당을 했어요. 라구아이퍼 믹스카나를 데리고.
평양에 있는 옥류관에서처럼 북한 음식을 한다는 광고가 나갔고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했는데 냉면, 평양 엄반 이런. 남한 사람 남한에도 평양 엄반이 없잖아요. 하긴 해요. 평양 엄반이라고 하는데 다 돌팔이 가짜 엄반 같지도 않은 거. 흉내도 안 내는 거.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남한 엄반, 평양 엄반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 국밥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국밥처럼 이렇게 해서 주는데 평양말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이렇게 해서 북한 음식 전문점을 해가지고 냈으니까 뭐 좀 됐죠. 근데 예리 타임스에서도 나와서 사진 찍고 뭐 다 했어요.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뭐 한국일보도 나와서 다 찍고 해가지고 손님 좀 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꽤 왔었어요. 그래서 예리 타임스도 그거 크더라고요. 효과가.
빨간 전문 요리사 복장을 한 김 씨의 대형 사진이 걸렸는데요. 북한에서 온 요리사의 색다른 음식에 외국인과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식에 맞게끔 식당을 개조하지 않은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치받은 자리니까 푸드가 없어요. 이게 주방이 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하잖아요. 법으로도 걸리고. 네.
음식을 조리하면 연기가 빠져나갈 환풍구, 후드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후드 설치도 돼 있지 않은 채로 요리를 하는 일본식 음식을 했던 식당이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면도 냉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마켓에서 면을 사다가 냉동면을 사다가 삶아서 이렇게 뭐 그게 제대로 나와요. 그게 다 했지만 하니까 주방도 이상하게 막 움직일 수도 없는 거. 별짓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그 마켓이 또 망해서 문 닫았어요.
결국 옥류관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김 씨에겐 남얘기 같았습니다. 옥류관을 접고 난 후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노인 센터. 노인 센터 가서 몇 년 일했죠? 또.
뭐 하셨어요? 거기서. 거기도 요리하셨어요?
아, 네. 드라이브도 하고 노인들 태우고 왔다 갔다도 하고 저 자비리죠. 노인들 뭐 그 밥 먹을 때 밥도 날아다 주고 이렇게 그런 거 해요.
미국에서 정착한 지 햇수로 13년.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안정도 찾을만 할 텐데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건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권했던 지인들의 충고도 가끔씩 떠오른다고 말하는 김 씨.
한국에 가니까 목사하라고 신학대 보내주겠다고. 왜?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놈이니까 잡혀가다가 기도하고 나는 살고 김승 죽었던 거 다 아니까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놈이니까 너는 뭐 신학 공부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했으면 지금 목사님 소리 듣고 있는 건데. 근데 술담배 좋아하니까 안 했죠.
불안정한 신분 문제와 건강도 김 씨의 미국 생활을 녹록치 않게 하는데요. 김 씨는 지금이라도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면 먹고 살 계획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 씨가 13년 전 미국행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타고 학교 가니까 하루가 땅이더라고.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오더니.
김 씨의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고등학생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큰 키에 체격도 남보다 커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미국식 풋볼 선수로 활약했던 사진이 보이는데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김 씨의 얼굴에는 어느새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김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주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3m까지 일고 그 밖의 지역은 1.5m 아래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는데요. 평양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8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역시 구름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기온 0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5도, 낮 기온 영하 10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30도, 낮에는 영하 8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28도, 낮에는 영하 8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영하 24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서해북부는 오후 들어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 오전에는 4m까지의 파도가 일다 오후 들어 3m로 낮아지고요. 그 밖의 지역은 1.5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1941년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2,400명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진주만 추모관에서 이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곳에 방문하는 최초의 일본 총리지만 그의 보좌진들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유발한 공격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출국 전 기자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이 같은 약속과 화해의 가치를 말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하와이에 도착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등 군인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에 헌화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7일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9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나고시 해노코에서 이날 공사가 재개됐고 약 200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지역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해 같은 현내 후텐마 비행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군 기지가 현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해노코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 간 벌어진 소송전에서 정부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일 오나가 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백악관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토마스 보설트를 지명했습니다. 보설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인수위 측은 보설트 국토안보 보좌관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과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설트 보좌관은 테러 문제를 담당하고 플린 보좌관은 국제안보에 집중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설트 보좌관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에서 25일 75살 남성이 H7N9형 조류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홍콩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홍콩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 감염자입니다. 이 남성은 이달 초 중국 광둥성 둥관시를 방문하던 당시 가슴 통증을 느껴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홍콩으로 복귀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홍콩 방역 당국은 그와 접촉한 사람이 50명은 넘는다며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등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H5N6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돼 닭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겨울 7명이 H7N9형 조류독감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미국의 국방 예산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국방 예산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을 약화시켜 그의 임기 초반 반러시아 정책을 강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한 6,187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러시아와의 핵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자 미국이 전략 지역에서 독자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매그니츠키 인권법 역시 국방 예산법이 편입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세계 인권 위배범들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미국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년째 가택연금 중인 이란 야당 지도자 메흐디 카루비가 당내 사무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카루비 사무총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내셔널 트러스트 당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사임은 내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르비 사무총장은 또 2011년 이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만큼 동료들에게 자신의 사임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